저희가 사도행전을 이제 오후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펴시고요.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교회 이야기가 나올 때 교회에 더해졌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 한그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3장입니다. 보니까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오니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여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즉 이제 앉은뱅이를 이제 베드로가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결과로 베드로가 복음 선포를 할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또그 결과로서 또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또 교회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게 새로운 그 성령님의 충만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3장에서 보는 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 초기에서 후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후기로 넘어갈 때에는 물리적인 기적들은 감소하면서 이제 영적인 그런 기사들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지금 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총세 번에 걸쳐서 기도 시간을 갖는데 이때 그 9시, 그러니까 제9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9시, 제9시 이 시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시간을 더해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6시간을 더해야만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9시라고 할때이 시간은 아침 9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이게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또 희생물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경 기록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성경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더라. 그러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온 땅이 어두워졌었습니다. 그때도 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6시부터니까 12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지금 가장 햇빛이 밝아야 할그 시간에 지금 해가 가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이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말했던 그 요한입니다. 신약성경에 5권을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다섯 권의 성경을 쓴 그런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성전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 한국 개념으로 아무데나 세워진 교회 건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대성전, 뭐 무슨 여의도 성전, 뭐 영등포 성전, 그래서 성전이 전국 방방곡곡에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성전들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성전이라는 것, 홀리 템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딱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이건 이런 부분들은 좀 상식적인 부분이고 또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기하. 성경이 어디 세워지냐? 역대기하를 보시면 됩니다. 역대기하.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이제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성전, 성전 이렇게 우리 성전에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기면, 여러분이 그 역대기하 3장 1절을 딱 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역대기하 3장 1절. 이제 다윗이 다 성전 지을 준비는 다 해놨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짓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에다 성전을 짓냐? 역대기하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그 두 장소가 지금 똑같은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리아산은 뭐가 생각나시죠? 모리아산.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산, 그 위치가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께 그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곳이 지금 모리아산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은, 그 터에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바로 또 똑같은 장소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셔서 3일 그 역병을 택했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는 아라우나라고도 어떤 곳엔 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다윗이 마당을 이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속죄를 드리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단 한 군데 이곳 모리아산 위치, 또 아라온의 타작마당이 있는 위치 바로 그곳,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성전에 성전에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미문, 우리 한문으로 쓸 때 미, 아름다울 미자 써서 미문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문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놨는데, 어떤 데는 양문, 쉽 알죠? 양태 할 때 양문이다 뭐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장소는 지금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뭔가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좀 적선을 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앉은뱅이, 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그 죄인의 모습과 이것이 참 유사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태로부터 걷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아예 걷지를 못했어요. 우리 죄인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은 무기력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모든 죄인이 다 모태로부터 무기력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잉태한 그 어머니로부터 무기력함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바깥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지역, 그 지역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거룩한 곳의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도,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지금 성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새 예루살렘의 밖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죄인은 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곳에 무기력하게 앉아서 뭔가 적선을 바라는 것처럼 죄인들은 다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지된 이 영적으로 거지된 이 죄인들은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대하는데 기대하면서도 죄인은 대부분 보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적선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돈몇푼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금과 은을 기대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작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거듭남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금과 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건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죠.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말로써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면서 말로서 지금 이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을 때 어떤 유예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 그가 일어나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껑충 뛰고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영적 진리는 새로운 회심자는 걷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일으키매, 그렇죠? 걷기 전에 8절에서 걷기 전에 7절에서 그가 일으켜져야 했습니다. 그렇죠? 회심자도 똑같습니다. 걷기 전에 먼저 일으켜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자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회심자는 공개적인 간증이 필요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고쳐지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회심자도 우리가 죄인이 회심했을 때도 즉시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간증이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이런 회심자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또 다른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또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7절에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킴에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다. 또 그가 껑충 뛰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뭐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쓰여진 발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단어 바시스라는 단어와 또 발목뼈라고 하는 스피울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는 의학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의 직업이 의사였죠. 그렇죠.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렇죠? 의사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이 날때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기적에 의해서 걷게 되는 이 장면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것을 의학 용어를 사용해서 해부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시스나 스피우들론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껑충 뛰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엑살로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도 의학 용어로 되어 있고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제 의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이제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고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으니 그때의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오히려 예수님 대신 구했죠. 그래서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 중에 기록된 설교 중에 지금 세 번째 설교가 여기에 나오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들어갈 때 말씀드리기를 전반부 12장까지 전반부에서는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가 나오면서 베드로 또는 다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이방인 중심의 사역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등장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에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요지는 그것이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는 원래 그 언약의 자손이고 대언자의 자손들이 아니냐. 너희가 다 기적을 체험한 그 조상들의 자손이 아니냐. 지금 일어난 이 기적도 바로 그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놀라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누구,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이 민족인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의 결과, 그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돌리지요. 그래서 나중에 12장에 갔을 때그 헤롯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칭찬하고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치시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죠. 그러한 태도들과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17절에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잘 몰라서 그랬던 것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으로 내가 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19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설교 내용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너희가 회심해야 되냐? 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해야 되냐? 그런즉 회심하라 이랬으니까 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해야 되냐?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걸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생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또 그런 분을 너희가 죽였지만 그러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살리셨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회심해라. 또 너희가 그렇게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희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러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그런즉 너희는 회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반드시,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가 앞으로 더 온다. 이렇게 그 위대한 대언자가 하나가 더올 테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대언자,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에서 돌아선다. 요게 바로 회개의 개념입니다. 자기 불법들에서 돌아선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유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있던 길에서 완전히 그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때 이 회개가 죄들을 완전히 끊고 더 이상은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지옥과 이 절망으로 이렇게 달려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갈등도 하고 또 이제 죄를 짓기도 하고 이제 물론 그렇죠. 그러나 구원 얻는 회개, 한 번, 일생에 있어서 단한 번은 어쨌든 가던 길, 마귀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던,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던 길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룬 기적이야말로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가 치유된 기적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이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이제 구원받는지, 죄인이 구원받을 때그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